남과 북을 음식으로 잇는 한민족의 밥상.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한민족의 밥상 김현정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음식을 먼저 드실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드실 건가요? 일본의 한 조사기관은 이와 같은 주제로 설문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응답자의 64%가 마지막에 먹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먹는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 채 식사를 마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가장 먼저 먹는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배가 고플 때 맛있는 것을 먹어야 가장 맛있게 느낄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 두고 순서가 필요 있나요? 중요한 건 맛있는 음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겠죠. 청취자 여러분은 맛있는 음식을 먼저 드시는지 아니면 나중에 드시는지 왠지 궁금합니다. 한민족의 밥상, 오늘도 남북의 입맛을 하나로 사로잡을 음식들에 대해 풀어주실 음식의 효과 식사학자 동훈 씨와 함께합니다. 동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사학자 이동훈입니다.
네, 동훈 씨는 맛있는 음식 있으면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나중에 드시나요?
저는 둘 다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이 예를 들면 네. 한 반 정도는 반 정도는 남겨놨다가 이제 마지막에 네네네. 행복을 느끼면서 마무리하고 너무 이 딱 흑과백으로 너무 나눠놨기 네네네. 때문에 조금 예, 저는 이 조사 결과가 조금 편협하다.
네. 아니 근데 동훈 씨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오히려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절제를 하고 다른 것을 먹다가 다시 그 음식을 찾는다.
아, 그러네요. 또 노력이 필요하죠.
네. 네, 저는 뭐 좀 나중에 먹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좋아하는 게 보이잖아요.
아,
그러면 지금 먹는 음식이 나중에 저거 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
네. 그 남겨놓는 그 행복한 시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음식으로 이어지는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부터 음식에 얽힌 달콤 쌉싸름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귀를 맛있게 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음식은 삼계탕입니다.
원기를 회복하는데 최고의 보양식이라 불리는 삼계탕. 살이 실하게 오른 닭 안에 인삼, 대추, 황기, 찹쌀과 한약재를 넣고 푹 고안했습니다. 삼계탕의 원래 이름이 계삼탕이었던 만큼 몸에 좋은 각종 한약재가 첨가되어 그윽한 향과 진하게 우러난 국물 맛이 참 매력적인데요. 입안에 감기는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살코기를 씹는 맛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맛과 영양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자랑스러운 우리 음식 중 하나인 삼계탕. 찌는 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치셨다면 국민 보양식 삼계탕 한 그릇 어떠신가요? 네, 오늘의 음식은 삼계탕인데요. 날이 슬슬 더워지고 있는 이맘때부터 정말 많이 생각나는 음식입니다. 동훈 씨, 저는요 네. 삼계탕 하면 뭔가 굉장히 오래되고 그렇죠. 전통적인 음식이다 이런 맞아요.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이게 삼계탕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인데 이제 삼계탕 하면 뭔가 굉장히 오래되고 역사가 깊은 음식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 삼계탕은 근대가 만들어낸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가 만들어낸 음식이라면 오래된 음식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뜻인가요?
그렇죠. 생각보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제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삼계탕이라는 네. 이름, 요 이름이 오늘 좀 중요해요. 삼계탕이라는 이름.
네네.
삼계탕이라는 이름은 1950년대에야 처음 등장하고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요?
그렇죠. 얼마 안 돼요. 100년도 안 된 거예요. 진짜.
진짜 의외다. 아니 그러면 그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조선시대에 닭고기는 무척 값비싼 재료였다는 거. 네, 일단 이게 첫 번째인데 네.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위가 처갓집에 오면 장모님이 씨암탑을 잡아준다.
많이 네,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
네. 네,
지금이야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지만
그렇죠.
남아선호 사상이 만연했던 이 조선시대 처갓집에서 이 사위라는 손님은 정말 그 어떤 손님보다 이제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위 정도 되는 귀한 손님이 와야 비로소 집에서 키우는 닭을 잡아서 대접했다. 네.
너무했다.
그렇죠. 그런 정도로 이제 닭고기는 조선시대 굉장히 네,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고기는 소는 많지만 우금령 때문에 먹지 못했다면
네.
닭고기는 정말 비싸고 귀해서 못 먹었던 그런 고기였습니다.
네네. 네. 근데 북한 분들은 들으시면서 아니 지금도 맵은 너무 귀해서 과거와 달리 사위가 와도 못 잡아주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조선시대에 그래도 가금류를 삶아먹는 스타일의 요리는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없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닭이 좀 귀했을 뿐이고 또 이제 닭을 삶아먹는 그 백숙 요리 백숙과 삼계탕을 조금 구분해서 오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요리책인 음식디미방에 수증계라는 이름의 닭 요리 조리법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닭을 물에 삶아서 요리하는 물에 삶는 거예요.
그냥 삶아서
그냥 삶는 거예요.
수육하듯이.
그렇죠. 그거랑 같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닭을 물에 삶아서 요리하는 그 수증계라는 요리법이 등장하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삼계탕과는 꽤 차이가 있어요. 삼계탕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또 닭고기가 이제 그만큼 귀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닭보다는 겨울에 사냥으로 잡을 수 있는 꿩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근데 여름에는 이제 그 꿩을 잡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이제 여름에는 이제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집들은 꿩 대신 닭. 요 말도 거기서 나온 거라고요.
꿩 대신 닭.
예. 근데 이게 약간 의미가 꿩 대신 닭 그러면 왠지 귀한 거에서 흔한 걸로 가는 느낌인데
꿩고기가 더 귀하고?
사실 이제 유래를 보면 이제 반대의 느낌인 거죠.
네네네. 그러네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꿩 대신 닭을 찾았고 또 이제 그런 풍습이 이 삼계탕 이제 닭을 삶아 먹는 이 요리가 여름 보양식으로 자리 잡는 데 또 한몫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꿩 대신 닭이던 닭 대신 꿩이던 아무튼 이렇게 귀한 음식이었으면 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백성들의
그렇죠.
밥상까지는 어렵겠구나.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늘 뭐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나는 말고.
지금
저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지금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네요. 말씀드린 대로 조선시대에 닭고기는 무척 귀한 음식이었고 닭을 삶아 먹는 요리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제 양반들이나 일부 부잣집에서만 저희가 소개해드린 음식을 늘 계속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얼마나 참 그 신분적으로 불합리한 사회였는지 음식을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부잣집에서도 가끔 먹을 수 있던 음식이었고 이제 일반 백성들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게장으로 이제 여름을 이겨내곤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는 게장도 그렇고 닭 백숙도 먹어보면 사실 게장이 보양식에는
그렇죠.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열을 내는 느낌이 해요.
아무튼 자 그럼 그렇게 닭고기가 귀했던 조선시대를 지나서 근대로 왔을 때 어떤 이유로 닭고기가 대중화가 됐을까요?
이제 닭고기가 대중화된 건 이제 식민지 시절? 그렇죠. 일제가 등장을 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이 양계 산업을 장려를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 자국에서 소비하는 계란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을 했거든요.
다갈이라고 하거든요.
다갈. 맞네요. 그 다갈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한국에서 갖고 오면 이제 거리가 절반이 되니까 또 이제 막 가격도 후려칠 수 있고 그렇죠. 식민지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식민지에서 양계를 장려해서 이 중국 계란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 고개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질 좋은 계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제 서유럽의 우수한 그 품종들. 뭐 레그혼이나 이제 그런 품종들이 이제 그때 들어오기 시작한 건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의 닭고기 생산량이 유례없이 증가합니다. 어, 그때부터 이제 닭이 많아지니까 막 서유럽에서 들어오고 막 일본에도 갖다 주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1925년에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그해 우리나라에서 잡은 닭이 천만 마리.
천만 마리.
어마어마하죠. 진짜 네네네. 그 당시라고 생각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이 유통이 됩니다.
그 우리 민족을 좀 없애기 위해서 고춧가루도 들여왔는데 그거를 오히려
맞아요.
네, 장려해서 배추김치에 우리는 네, 잘 맞아요. 활용해서 먹고 살고 달걀도 또 그렇죠. 자기네 민족을 위해서 사실은 가져가는
했는데,
건데
결과적으로 조금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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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부분.
아무튼 정말 그 일제 수탈 목적이라는
목적
게
자체는 네.
조금 안 좋긴
씁쓸합니다. 합니다. 네네. 네, 그 우리나라 저희 한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일제 강점기에 그 영향을 네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늘 등장하는
네, 늘 등장할 수밖에 없는 네, 좀 씁쓸한 네. 네, 역사입니다. 네, 또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식민지 시대 닭고기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닭이 많아지니까 네. 요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아,
조금씩.
네네.
그런 사용한 닭을 사용한 요리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값이 싸지면서 많으면 이제 값이 싸지죠.
예, 많은 사람들에게 예, 좀 알려지기
조금씩
시작하고
조금씩 이제 대중들에게
그럼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삼계탕이에요?
아니죠. 아직 아니에요? 더 가야 돼요.
아, 더 가야 예, 돼요?
아직 더 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50년대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한 25년까지 왔어요.
그러네요.
조금 더 가야 돼요.
네.
그러나 이제 비슷한 음식이 등장을 합니다.
네.
바로 식민지 시대 요리 책인 조선 요리 제법이란 책이 등장하는 책인데 이게 닭국이라는 이름으로 붙었어요. 닭국.
네. 북한에선 굉장히 익숙하죠.
아, 그래요?
닭국. 무슨 국.
무슨 국. 네, 네, 그렇죠. 앞에 그냥 재료를 붙이는.
그쵸, 그쵸.
네. 요, 이제 내용을 한번 옮겨볼게요.
네.
네. 닭을 잡아 내장을 빼고, 발과 날개 끝과 대가리를 잘라버리고, 뱃속에 찹쌀 세 숟가락과 인삼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쏟아지지 않게 잡아 맨 후에 물을 열 포시기쯤 붓고 끓이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닌데, 이거 진짜 조리법을 보니까. 네. 삼계탕이랑 너무 비슷한데요?
그렇죠. 비슷하죠.
근데 그 인삼가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인삼가루까지도 지금 들어간 거예요.
네네, 네,
인삼가루까지 들어가요. 이 삼계탕과 비슷해요. 이거를 삼계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한 게
네.
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생삼, 인삼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이제 수삼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고게 아니라 인삼 가루를 썼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삼계탕의 삼이 인삼을 뜻하는데
네.
이 주 재료인 닭보다도 앞에 나오잖아요. 게가 닭계자니까 삼계탕의 삼 우리가 지금 먹는 삼계탕은 인삼의
그렇죠,
삼자가
그렇죠.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닭보다도 그만큼 이제 되게 중요한 재료라는 거죠. 삼계탕에서는
아, 뭐가 중요한지에 따라서 네,
그렇죠.
이름의 첫 글자가 네,
그렇죠.
그런
네네.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삼계탕에서는 인삼이란 재료가 중요한데
네.
이 조선 요리 제법에 등장하는 닭국은 인삼 가루를 넣었어요.
아니 근데 동훈 씨, 네. 제가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진짜 인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인삼 가루를 써요?
아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인삼은 굉장히 많이 난 게 맞아요. 고려 인삼이라고 그래갖고 옛날부터 너무 많이 났는데
그치.
문제가 뭐냐면 이걸 유통하고 보관하는데 시스템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삼 밭에서 캐낸 생삼, 그러니까 수삼.
네.
물기가 사라지면 얘는 금방 썩어버리거든요. 요거를 이제 길어봐야 열흘 정도밖에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유통의, 네, 문제가,
유통의 문제가 있었던 거, 보관도
네네네.
그렇고.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근대에서는 이 수삼을 신선하게 운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인삼은 대부분 이제 가루로 가공이 되어서
네. 네,
수분을 빼고 이제 썩지 않게 한 다음에 유통이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 뿌리 그대로의 인삼을 먹을 수 있게 된 게 이제 1960년대 이후예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삼계탕은
어머,
굉장히 디테일한.
진짜 그러네요.
네, 음식이에요.
저희가 소개했던 것보다
네, 맞아요.
그 전에 음식들보다 많이 진짜
맞아요. 그 글자 하나하나를 좀 따져볼 수 있는 네, 재밌는 네.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삼가루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닭국에 썼던 거는 그냥 약간의 향? 닭과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인삼을 완전히 전면에 내세운 이 삼계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네. 네.
양심은 있었던.
아, 참.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닭국이라는 음식이 식민지 세대에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대 이후에
네.
개삼탕이라는 이름이
네,
개삼탕. 그러니까
달기...
아직까지는 닭이 먼저예요.
아이, 차. 네. 진짜 애매하다.
애매하죠.
뭔가 네. 들어가는 재료는 다 들어가는데.
그렇죠. 약간 그 조리법이나 그 네네네. 비중의 차이.
네네네.
조금 아. 네,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게삼탕. 네.
게삼탕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네. 이제 말씀드렸던 닭국이나 백숙보다는 인삼을 조금 더 강조하는 네, 그런 느낌이었죠.
참 진짜 동민 씨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소심하게
그렇죠.
인삼을
살짝
살짝 네. 거기에 끼운 네, 것
인삼
같은
인삼 조금 넣었어요.
네, 몸에 좋은 네, 인삼가루 들어갔어요.
네. 네. 닭이 메인이긴 한데 네, 인삼 네, 조금 네, 넣었어요. 네. 그런 네, 이름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삼계탕집 가보면 이제 수상 화분이 딱 얹어주잖아요.
아,
인삼주도 한 점 딱 주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아니었다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판매 전략으로 삼기에는 조금 부족한 네, 감이 있었던
네,
거죠.
참 재밌네요. 조선시대 수증계에서 근대 닭국과 백숙을 거쳐서 네. 게삼탕까지
게삼탕
왔어요.
왔습니다.
자, 이제는 삼계탕
그렇죠.
등장하나요?
이제는 와야죠. 네. 네, 이제는 오는데 삼계탕이 등장을 합니다.
네.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인삼 산지인데 충남 금산. 이제 인삼이 많이 나는 그 산지인데
네.
그쪽에서 이제 한국 전쟁 이후부터 대규모 인삼 시장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전국에서 몰려든 인삼 상인들이 금산 오일장에서 인삼을 사가지고 그 바로 옆이 이제 대전이거든요.
오.
완전히 교통의 요지죠. 지금도.
와, 그러네요.
네, 지금도.
대전은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갈 수 있는 곳이니까 대전역에서 다시 전국으로 네, 인삼이 흩어집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그 인삼 붐을 촉발한 게 1965년에 이 인삼업은 원래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재배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만큼
그래요?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던 차 특산품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허가를 받아야지만 재배할 수 있었던 인삼 농사가 자율화됩니다. 1965년에. 네, 좀 더 이제 생산량을 늘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중화하기 시작한
네네.
거죠.
네.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또 그때부터 교통이 발달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냉장고가 보급이 돼요. 또 냉장고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가루가 아닌 이 생삼, 네, 수삼을 유통하고 네. 또 보관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삼계탕을?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게삼탕이 이제 삼계탕으로
인삼이 그렇죠.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맞아요.
삼계탕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인삼이
네.
네, 전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시대부터 이제 귀했다고는 하지만
네.
이제 1920년대에 이제 닭고기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60년대가 됐을 때 사실 닭고기는 좀 흔해졌어요. 더 이상 이제 그때는 닭고기만으로 이 보양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주기가 좀 약간 애매한 거야. 옛날처럼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은
그냥
거예요.
그냥 흔한 닭고기.
그렇지. 닭고기? 뭐 닭고기 네네네. 삶아서 먹는
네네네.
거네. 그런 그 이미지가 되니까
네.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또 인삼이 등장을 하고 이제 수삼을 이제 유통 잘 해가지고 한 뿌리를 얹어줄 수 있게 되니까 요거를 이제 내세워서 홍보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삼자를 앞으로 이제 붙이면서 이거는
네.
사실 그 식당들에서 붙인 거예요.
네. 네.
팔던 이제 업자들이
게삼탕을
그렇죠.
삼계탕을
네, 그렇죠. 이게 하나의 이제 홍보 전략이었던 거죠.
근데 진짜 게삼탕보다는 삼계탕이 더 듣기
그렇죠.
네.
어감도 좋은 거 같고 왠지 좀 더 건강한 거 같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렇게 전면에 내세우니까 이 인삼 향이 나는 그 가루, 인삼 맛 첨가 뭐 이런
네.
걸로 가루만 먹다가 인삼 한 뿌리 탁 얹어주니까
맞아요. 뭔가 건강해지는
네.
것 같고
그때부터 완전 이 삼계탕 여름 보양식으로 제대로 자리를
네, 네.
잡기 시작합니다.
네.
네네.
아 삼계탕으로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그 배경에 대해서 동우 씨와 정말 재밌는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네, 정말 일제 수탈
네.
또 아니면 이 인삼을
그렇죠.
유통하는
네.
그 어려운 과정
맞아요.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렇죠.
편하게 먹을
맞아요.
수 있는 삼계탕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 아 북한에도 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좀 이렇게. 네.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네,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북한에서도 언젠가
네,
네,
그런
편하게
빨리 네, 오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희망하겠습니다.
소박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조리법을 알려주는 슬기로운 요리 생활. 오늘은 삼계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계탕을 만들려면 우선 닭 한 마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파 2개, 양파 2개, 통마늘 6개, 생강편 5개, 대추 2개, 찹쌀 한 컵을 재료로 준비해 주세요. 먼저 닭을 깨끗이 씻은 후 꽁지 부분은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닭 안에 마늘을 넣어주시고요. 30분 정도 미리 불려놓은 찹쌀을 닭 안에 채워줍니다. 찹쌀이 없으시다면 그냥 쌀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에는 대추를 넣어서 입구를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닭 안에 내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닭다리를 겹치게 꼬아주시고요. 이쑤시개나 이쑤시개 없으시면 나무꼬챙이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쑤시개 같은 걸로 고정시켜 주시고요. 이제 냄비에 닭이 잠길 만큼 물을 넣고 이때 인삼이나 황기 같은 각종 약재를 넣어주신다면 더 몸에 좋은 삼계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대추와 마늘 그리고 손질한 대파 두 개를 넣어주시고요. 40분에서 1시간 정도 푹 삶아주시면 맛있는 삼계탕 완성! 네, 이렇게 삼계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 요즘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도 너무 덥네요.
너무 더워요, 진짜.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삼계탕 생각나서 먹고
그렇죠.
왔잖아요.
먹고 왔어요, 저희는.
네, 이미 먹고 왔어요.
이미 먹고 왔어요. 아, 진짜 삼계탕 오늘 먹고 나니까 예, 몸이 활력이 네. 확실히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장난도 좀 도치고 네, 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한민족의 밥상은 여기까지네요. 네, 저희는 더 재밌는 음식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동훈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